신약성경 390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 생명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 동락하면서 또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우리와 같은 피부, 우리와 같은 인생, 우리와 같은 실존으로 우리 옆에 계셨던 분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의 그 깊이란 얼마나 깊은가. 우리의 이 사귐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높이란 얼마나 그 높은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런 사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교회로 더불어 모여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는 그 더불어 누리는 그 깊은 사귐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바라며 사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소망일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말씀은 이 요한일서 2장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요한일서 그 2장 12절에서 이렇게부터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15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리에 너희가 있었는데 이제 너희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너희가 거하게 되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에 있음을 것을 힘써 지키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주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8절에는 갑자기 그 마지막 때라 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 이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종말이 어딨냐, 끝이 어딨냐라고 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테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걸 보니 지금이 종말의 때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다, 그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걸 보니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가 맞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단지 우리 모임에 있어야만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우리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어떤 배타성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구원이란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 그런 상태를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22절 한번 보실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란 뜻이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반하는 자란 뜻이죠. 그리스도에 반하는 자는 어떤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절 이렇게 이어지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길은 오로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천하만민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즉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것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 이건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이제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내가 3년 동안 동거동락했고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을 목격했고 내가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바로 그분,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아들,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거스틴의 예를 따라서 그 루터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의 마음의 거울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 그분의 음성도 우리는 감당하기가 버겁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울과도 같이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 길, 그 방법을, 그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예수만으로 오로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예수는 우리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의 그 한 그 백성으로 주님이 태어나셔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존재로 오신 분, 그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그 인간의 부정,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시죠.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 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의 핵심되는 마음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자리는 없다, 네가 어디에 가 있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까지 너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진 함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조금 앞으로 우리가 넘기셔서 신약성경 350쪽쯤에 디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내놓을 어떤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5절의 말씀이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합시키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에 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에서 이 일이 기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따라붙죠?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난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창조 사건이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것,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사람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거부하고 나 혼자서 있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선택하여 하나님을 거부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따라가시고 그 사람의 역사 속에 주님이 소리를 치고 계시고 그 사람의 역사 속에 주님이 찾아들어오시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찾아들어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부하는 사람에게 찾아들어오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요 부활이요 승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어떤 그러한 그 무엇이 아니라 니체 같은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니체 그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인데 사실 그 말은 기존의 기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성에 대한 깊은 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가 이야기한 것이 초인 사상이었죠. 인간은 뭔가 극복되어야 될 존재다. 더 나은 이상을 향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그 자체로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회복되어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부족함 있게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이 조건, 이 한계, 이 환경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 물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때의 그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이 인간에게서 많이 상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주님이 이 땅에 다른 존재로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태양으로, 화성으로, 별로 오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나는 그 내가 만든 이 창조의 완성, 창조의 목적, 내가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과 더불어 함께하리라, 그 인간과 교제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 행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라. 하나님의 인간 사랑하심, 사람 사랑하심을 보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양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라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향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위상으로 주님의 그 존재론적인 위상으로 우리가 고향된 존재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 중에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항상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신성과 결합된 인간성을 봅니다. 인간성이란 단지 천덕꾸러기 같은 단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쫓겨내야 될 바로 그런 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연합되어 있어야만 그 인간성이 온전히 발현되고 완성될 수 있다. 이거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목적하셨던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내용이 바로 예수에게서 드러나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이 인간성이라는 이 한계와 조건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환멸을 느끼고 이것이 다인가라고 하며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완성이 바로 누구와 같을 것이다? 예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기대를 또한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성의 한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겪으셨던 시공간의 한계, 육체의 한계, 그 실존의 무게 그 안에서 그것이 한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 만민의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보다 깊은 함의일 것입니다. 단지 주술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외치는 것으로 구원 그것이 어떤 하나의 구원의 조건이거나 보다 나은 신앙생활의 조건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성의 그 깊은 핵심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을 엮으신, 더불어 함께 거하신 그 예수의 그 신비와 그 예수의 그 사역의 깊이와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묵상해야 될 깊은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종교나 혹은 그 모든 사상이나 철학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냥 짐승같이 살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너희 삶을 되돌아 봐라.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그 수준이 있는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바지요. 그러한 성찰은 그 우리 자신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볼 것을 요구합니다.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그냥 의식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봐라, 좀 다른 관점에서 봐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성찰이 그 도달하게 되는 그 동일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구조가,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도가 좋고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어떤 국가, 그리고 어떤 조건 속에서 태어난 것 이상을 극복하여 어떤 성취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기대는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의 문제, 나의 한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전체의 어떤 구조와 전체의 환경에 빗대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일종의 허무주의로 우리의 생각이 귀결되는 것을, 그것은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은 어떤 커다란 긴 인간의 어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점과도 같은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큰 우주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은 얼마나 작은 건가, 그리고 그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문명과 어떤 싸움과 전쟁과 성취나 이런 것들은 이 거대한 이 우주라고 하는 그 속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보다 우리가 처한, 우리가 있게 한 이 환경, 이 조건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경이롭고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점이나 혹은 어떤 벌레 같은 그런 미물에 불과한 존재처럼 우리 자신이 생각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와 자연을 열심히 보지만 그것에 포섭되지 않고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시선을 우리 인간에게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지 그냥 허무하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그냥 단지 우주 속에, 역사 속에 그냥 점처럼, 아니면 어떤 그 커다란 수조 속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 존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 시편 8편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8편에는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이제 이런 구절입니다. 시편은 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이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이 만물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의 경외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 8편의 이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지구는, 이 주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얼마나 경이롭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주님, 저는 이 경이로운 창조물을 보며 나보다 큰 이 대상을 보며 나를 있게 한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자연과 우주의 만물을 보며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우주 만물을 보며 저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명의 인간을 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 앞에 서 있습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그 우주, 그 환경, 그 경이롭고 광대한 이 우주 앞에 이 인간은 함몰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오히려 그 이 우주를 바라보며 이 만드신 이 작품이 얼마나 놀라운지요라고 하며 이 작품을 만드신 창조주를, 창작자를, 그 예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진 연주를 해도, 아무리 멋진 노래를 불러도 그것을 감상해 줄 사람이 없다면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노래이고 그것이 좋은 그림인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시편 8편의 놀라움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경이로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진짜 경이로움은 무엇입니까? 그 경이로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지금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를 고백할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지위와 인간의 위상을 그렇게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편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경이로우심과 인간이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어야만 인간일 수 있는 그 조건을 깨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을 거부한 그 죄인의 자리에 있는 인간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때에 의도하셨던 인간성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인간으로 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인간으로 서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시 있으신 분이셨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밤새 기도하십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인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렇게 그 예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간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지 않으셨어도 그 어떤 결여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깊은 사귐과 그 깊은 교제와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을 또 다른 대상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이 세계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과 더불어 누리는 그 깊은 사랑을 누릴 한 대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는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깊은 하나님의 사귐,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하나님의 연합의 그 교제를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04쪽에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셨듯이 이제 우리 또한 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인데 왜 보기에 좋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본성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더불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대리하는 이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리하는 이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홀로 있음이 보기 좋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로 엮어주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더불어 있을 때 완성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동료 사람들과 함께 연합되어 교회로 묶여 있어서 함께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 완성되는 존재요. 또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완성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으로 또 함께 서로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 함께 지체들과 더불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더불어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성화죠. 우리를 이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을 허락하심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매일의 도전, 매일의 어려움, 매일의 갈등 이것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락하시는 갈등과 고난과 이 도전은 그걸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성화를 위해서 부르신 그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기뻐하지만 때로는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같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부르셨지만 교회가 그 일에 대하여 날마다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걸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소망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선민의 지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내내 실패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온전한 완성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그들 안에 생긴 것과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완성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완성도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간 교회에 있지 않고, 오늘 우리의 완성도 우리 오늘 눈에 보이는 인간 목사나 혹은 인간 성도에게 있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완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실망과 환멸과 자기 연민과 자기 비참함과 그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포기하시지 않게 하는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 주님의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자신의 완성, 우리 자신의 온전한 구속을 기대하며 주 앞에 함께 걸어가는 영예로운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도전들을 함께 이겨나가게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원래 거부하고 다 떠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의 자비하심과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으로 인간으로, 사람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존재의 깊숙한 곳까지 찾아들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주 앞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로서의 명예와 기쁨과 자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망할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낙망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온전함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